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93면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으로 일관된 피와 눈물의 역사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하여 전쟁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주도자가 아니라 주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잡아삼키려 하는 약소국으로서 방어에 급급한 크고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 고치적 분위기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서 전쟁 수행과 관련된 법도들과 규례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계심이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중심에 이 본문이 있습니다. 또 12장부터 26장까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그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규례들이 곳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21장 10절 이하에도 내가 나가서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에, 23장 9절에도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요. 이어서 전쟁 법령을 소개를 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가나안 전쟁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심은, 명령하심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로 겁을 먹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떨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혹은 너희의 그 어떤 군사력과 계획과 작전으로 이 전쟁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쟁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실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 증언을 입증하는 전쟁 수칙으로 5절부터 8절까지 등장을 하죠. 여기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해야 할 자들, 포도원 주인들, 또 갓 결혼해서 결혼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보는 자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이들은 모두 징집에서 제외시켜라. 징집, 면제,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이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제 가까운 친구가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야, 대원아, 내가 오늘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눈이 나쁘다고 징집 면제다. 할렐루야! 요 왼수가 요 따우로 편지를 써 보냈어요. 본인은 굉장히 기쁘고 좋아라 해서 보낸 거지만 참 미워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유명한 개그맨이 어떻게 하면 군대에서 한번 좀 빠져볼까 해서 살을 찌워야겠다 해서 폭식을 했어요. 그래서 100kg, 110kg 막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야, 이제 나 군대 면제당하겠다. 신체 검사를 받았지요. 근데 정말 그 징집관이 면제 하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근데 군의관님, 면제 사유가 뭡니까? 병발. 평생을 살찌고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형편을 보시면 전쟁 노출에 늘 그 위험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땅들에 전쟁이 발발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젊어서인지 몰라도 그래? 전 뛰쳐나갈 마음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시가지 훈련을, 전투 훈련을 굉장히 힘들게 받았거든요. 한번 써먹어야 될 텐데. 한번 총기만 주어진다면 고저 나가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이에는 그저 모래 날르고 진지군축한다고 총은 주진 않는데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형편은 모든 국민이 전쟁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에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전쟁 지침, 이것은 분명 실제적인 군사전력이나 전쟁 수칙을 규정하는 교과서적인 전쟁 지침과 전투 교범이 아닌 것임을 어린아이들도 다 알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전쟁 지침과 그 교범에 의해서 승패를 좌우하는 인간의 어떤 능력과 지혜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명령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삶과 죽음은 전쟁 수행 능력 여하에 따른 그 운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취케 하시는 은혜 아래서만 축복을 맛보고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지요. 그 축복 안에는 전쟁으로부터 살아남은 경우이거나 일상생활 중에 곤경으로부터 살아남은 모든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유일한 전쟁 전략은 뭐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은 접는 겁니다. 유일한 전쟁 전략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생각이 깊으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리.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지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책임은 전무합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요.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신음했습니다. 바로 여기 20장 1절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육체적, 정신적, 또 저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출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구출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와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을 목도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의 바로왕과 전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멈추어 섰을 때, 또 뒤에는 애굽 바로 군사들이 몰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취하신 행동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런데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그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동안에 애굽이 이스라엘 진영에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지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셔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를 때에 그냥 몇 초 사이에 순식간에 쩍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지 않아요.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홍해의 그 위용을 아셔야잖아요. 홍해의 규모를 아세요, 여러분? 모세 당시의 홍해의 규모를 어느 학자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홍해가 크길래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 물을 가르셨는가? 밤새도록. 홍해의 길이가 2000km입니다. 폭이 200에서 300km예요. 대단하죠? 그 최고 평균 수심이 한 530m. 가장 낮은 곳이 200m. 가장 깊은 곳, 심해인데 2300m입니다. 2.3km예요. 그 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밤새도록 갈라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할 때 거의 한 줄로 세워놓게 되면요, 300km예요. 200km를 건너서 이 많은 200명에 달하는 백성들을 거기 도화시킬 때에 저들이, 애굽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머리털 하나라도 이스라엘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불과 구름으로 저들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신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도화하기 전까지 이 모든 전쟁을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친히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모든 전쟁, 특별히 홍해 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 행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행동 속에는 구원의 목적도 있고 심판의 목적도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구원이 되지만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애굽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징벌과 형벌로 나타납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동 안에 오늘도 머무는 자들이에요. 구속함을 입었고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침 삼킬 틈 없이 보호하심을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투할 때입니다. 이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미디안과 메뚜기 떼와 같은 저들과 전쟁을 앞서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더니 3만 2천 명이 모았어요. 적지 않은 수입니다. 또 그래서 또 많은 수도 아닙니다. 이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전쟁에 두렵고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나오죠. 두렵고 마음이 허약한 자 다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 명 갖고 전투를 할 줄 알았어요. 기드온은 저들을 아직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여라. 입을 대고 먹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를 나눠라. 나눴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는 300명, 입을 대고 먹는 자는 9,700명을 돌려보내라. 300명이 남은 거예요. 기드온이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를 겁니다. 이 300명 갖고 어떻게 저들을 대항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300명을 100명으로 나누어서 동서남으로 이렇게 세워서 한 손엔 횃불, 항아리 들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외치라고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라. 너희는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 지릅니다. 이 메뚜기의 떼와 같은 이 미디안 군사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혼비백산하고 서로가 서류를 찌러 죽이는 바로 온 미디안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징벌하시지요. 이 300명은요 무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전쟁 수행 능력 0%, 어떤 도움과 방법이 되질 않는다. 이 사실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의 300명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가에 대한 증인들로서 초청하신 300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 요인은 군사력과 작전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징집 면제 대상자를 명하시면서까지 전쟁을 치르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서까지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적과 전쟁을 치르는 것도 나라의 존폐가 달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루는 구성요소인 개개인의 행복과 안정되고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 기반을 조성하는 일도 이와 동일하게 중요한 사안임을 교훈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살육 중에서도 생명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징집 면제는 인간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전쟁을 행하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를 보아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아라.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두려움과 원망으로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앞에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그저 조용히 서서 바라보면 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열정과 헌신과 각오로 빚어진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의지력이나 충성이나 봉사의 크기에 관한 것도 신앙의 고급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것이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시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도록 역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문제가 곧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마치 내 앞에 홍해바다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공격과 유혹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과 실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쥐고 있질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염려하셔도 됩니다. 걱정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아시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외에도 눈에 보이는 전쟁,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진영과 사단의 진영 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영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징집 면제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싸우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보호하심을 근거로 우리는 세상과 전쟁을 치릅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그동안에 내가 싸워놓았던 경험도 없어집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능력,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양손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처럼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현실이라는 이 전쟁에 참여한 여러분의 지친 양손을 들어주심으로써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외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쥐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결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열쇠를 맡기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신혼을 보호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 있게 하실 것이고 춤을 추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칼을 들고 또한 모든 유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홍해바다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의 열쇠를 다 내 손에 맡겨라.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과 또 우리의 모든 실력과 능력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과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